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후반부 3년 반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그래도 한번 끝까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강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75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오늘 76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몇주 동안은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몇 차례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드릴 그런 내용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 그 하루 사이에 이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저녁 6시에, 지금 6시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하시고, 또그 유월절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주님의 만찬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피 속에 새로운 상속 언약,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비장한 그와 같은 그 각오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마지막 하루,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릴 때까지, 이때 그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설교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찬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상속 언약, 피로 세우는 새로운 상속 언약,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시고는, 여기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너희가 나를 쫓아다녔는데 이 12명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 24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이 끝나고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하고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하는 그런 일로 다툼이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가지고 놀려고 체질하듯이 너희를 이렇게 까부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돌이키거든 내 형제들을 좀 강하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하면서 어느 면에서 부탁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수 있고, 심지어 죽는 데도 갈수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호언장담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내말잘 들어라.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패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연속되는 그런 실망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만찬하는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을 하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결전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9절에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특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지금 하면서 이 고통을 짊어지려고 한 이런 시점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어때요? 잠만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을 보면은 정말 인간을 통해서 무슨 소망을 갖는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됐다. 이제는 자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겟세마네를 떠나시며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 공생애를 가서 보니까 예수님 바로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하나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을 봐서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실수와 죄 많음과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들을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구절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자기 고향에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 전혀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덤 속에 거하는 흉악한 마귀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실 때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강도의 것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얼굴, 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폭풍우가 내려칠 때에도 우리 예수님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변화산 사건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수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 가서 보니까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시면서 얼굴을 굳게 고정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다. 곧바로 내가 곧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얼굴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가서 보니까 5장 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를 드리면서 친히 두려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그 느끼셨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결코 세상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떠는 그와 같은 형태의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게 될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의 쓴 잔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그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여기 가서 보면 올리브 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26장 36절에 그 장소 이름을 구체적으로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면 올리브에서 여러분 기름을 짜잖아요. 그렇죠? 기름 짜는 그 도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집어넣고 쭉 누르면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기가 되면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정말 그 겟세마네 가면 그냥 올리브나무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의 한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그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가 동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동산이 영어로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가든이란 뜻이에요. 정원이란 뜻입니다. 정원. 그렇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동산에 가셨을까? 동산.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동산에서 시작이 돼요. 그 동산의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어디에서 죄를 짓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요.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서 28장 1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던 이와 같은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거기를 에덴 동산. 다시 말씀드려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끝나면서 영원히 다시 열리게 될때 그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온 우주 공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열리는 그 중간에 지금 뭐가 있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없이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회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시기 원하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천국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열릴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받으셔야 되냐? 잔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잔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뭐로 요약을 할수 있냐? 성경은 첫 아담과 첫 아담이 향유했던 동산. 이게 지금 죄를 유발한 것과 같은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망쳐놓은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완벽하게 되돌려놓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왜 겟세마네 동산이나 동산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아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뒤에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가 십자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사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합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마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2명인데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려고 나갔으니까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11명 데리고 가서 다 기도하는데 데리고 간게 아니라 8명은 거기다 남겨두시고 3명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들을 또 따로 떼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에 가셔서 약 20m, 30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가셔서 홀로 지금 기도드린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명,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 우리가 또 복음서 전체를 가서 살펴보면 이세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요.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가서 보면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어 있는 그와 같은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장면 속으로 이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누리실 그와 같은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누구에게만 보여주세요?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겟세마네 마지막으로 공생에 마치는 이 시점에 겟세마네 이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세 명만 지금 따로 떼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세 가지 사건을 이세 사람들하고 연관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 제자들을 이세 번의 사건에 예수님이 함께 데려가신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다 죽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면서 내가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이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 사건 어떤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승복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이세 사람 가운데 가장 늦게 평안한 그런 삶을 살며 나이가 그나 90이 정도까지 살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요. 이 중간 사이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이와 같은 전통이 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세 사람들에게 삶,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평안하게 나이가 늘 때까지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세 사람들이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뭘 기억했냐? 세 가지 사건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분, 죽음을 통과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까지 승복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강해를 캠벨 모르간이 했다고 어느 분이 이제 증언을 해주세요. 자,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세 명을 따로 떼어놓고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닌 분 있어요, 혹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명령 겸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러고는 한 20m, 30m 떨어진 그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3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 가서 보니까 이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 그분이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몇 번 하시느냐? 사복음서 종합을 해보니까 세 번 기도하세요. 세 번.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42절,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시냐? 뭐 때문에 그래요? 잔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잔. 그렇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번 하시냐? 세 번 하시는 거예요. 세 번. 그래서 오늘은 잔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겁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잔은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런 의미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고 내 혼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강렬한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실 때 이 두려움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유일한 분입니다. 참 사람이기에 우시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느끼시고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공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측면을 생각하시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고난도 아십니다. 부활도 아십니다. 승천하는 거 아십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첫 번째로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지 육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다. 가서 보니까 혼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혼이 죽을 지경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의 죽음에 관한 하나는 히브리서 4장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우리와 함께 같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연약함의 감정을 예수님이 공감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도와준다는 건 위선이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 가장 연약함, 그러면 죽음이거든요. 그 연약함의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굶주림 당하는 것까지, 심지어 죽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끝나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 이 겁쟁이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붙잡혀서 수염이 뜯기고 와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많은 모욕과 비방을 이제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한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을 구조하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가 되냐.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속성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상극이 뭐냐? 죄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우주공간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뭐 그게 죄인데 그렇죠? 그 순간에 뭐가 돼야 돼요? 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죠. 하나님이 죄는 못 봐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이와 같은 이 죄의 속박, 그렇죠? 죄의 어려움, 죄의 저주,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여기 남아있는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던 죄가 되는 그 순간, 사람의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와 같은 일,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지 않으실 분이 우리를 위해 직접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이 지옥의 형벌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당하신 바로 그 사실, 그거를 성경은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수용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잔은 진짜 잔이 있으면 이런 잔도 있고 가서 보시면 잔이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이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 이거를 성경은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는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죄는. 그거 어떻게 해요?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하고 세 번이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 이 죄 때문에 느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돼요? 43절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 이 육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처절하게 지금 마지막 이 잔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될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 천사가 죽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대속죄물이 될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죽을 수는 없고 뭘할수 있냐? 그 죽는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특별히 성도에게는 겟세마네의 고통이 있는데, 동시에 겟세마네의 천사도 성도에게 있다. 겟세마네의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인생이 그냥 매일같이 희기낙낙, 이와 같은 순풍 달고 가는 그와 같은 여정이 전혀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겟세마네의 고통과 더불어 겟세마네의 천사도 우리와 함께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44절 가서 보니까 뭐라기를 땀이 예수님 몸에서 나는 그런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기록을 한 거냐 하면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이 땀이 나오는 땀이 핏방울같이 돼갖고 땅에 떨어졌다. 그런 일이 가능하냐?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에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마티드로시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헤마가 피란 얘기인데 가서 한번 헤마티드로시스를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쳐보세요. 헤마티드로시스 가서 보시면 극도의 고통이 임할 때이 사람의 피가 땀구멍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실제로 피땀이 생긴다 그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둘째 사망에 빠질까봐 이것이 염려가 돼서 두려워서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하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 무결하게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지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수용하신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42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당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하고 부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때, 인생에 낙망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임할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저주와 죄와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거 아버지의 뜻이면 이거 사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를 졌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죄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리고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하 교회와 또 킹잼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대 맨 마지막에 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맨 끝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럴 수 있고 내 생각은 저럴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세번 돌아올 때마다 어때요, 이 사람들이? 성경 가서 보니까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46절.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책망이에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세 사람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가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잔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유다의 키스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47절에 그분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늘 가시는 데인 줄 알고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무리가 오면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 52절 가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렇죠? 수제사장들, 많은 무리를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예수님이 폭력으로 항거할까봐 지금 이 폭력배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애도 그렇고, 그렇죠? 입을 맞추잖아요. 입 맞추는 게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입으로 분출되는 게 그게 입맞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인간,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뭐 입맞추는 거 없거든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때 그걸 입으로 분출하는 게 그게 키스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좋은 사람 만나면 남자와 남자끼리도 입을 맞추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입을 맞추고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입을 맞추고 입 맞추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입 맞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입 맞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주인이여 자기의 스승 그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 이것도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이와 같은 입맞춤의 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칼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칼.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오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칼로다가 싸워서 주님을 구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성미가 가장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야?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냥 급작스럽게 내려쳐서 귀를 자르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22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자죠. 그렇죠? 들으라고 하면 말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자랑하고 지금은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어둠의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승복해야 될 이때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못된 무기로 원수가 아닌 자들아.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이 종이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잖아요. 그냥 쫄랑쫄랑 지금 따라온 거예요. 지금 가자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폭력을 가지고 원수가 아닌 자의 귀를 내려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대한 것 같은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처소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칼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잔을 다 받아들이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나가는데 베드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와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베드로처럼 자기 어떤 성질을 이기지 못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은 망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1절에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고 참아야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러 오지 아니하고 살리러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도 살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생애 사역 중에 마지막 기적을 누구에게 베푸세요? 말고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에게 베푸셔서 귀를 붙여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할 때 항상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혹시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또 기존 어떤 교회들 향해서 저주의 과 같은 사역을 혹시라도 한 것이 있거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해 주신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결단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가?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기억을 하시고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을 마시는데 유다는 입맞춤으로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배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이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잔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유다의 키스를 취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베드로의 칼을 취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잔을 취할 사람인가? 세 가지. 유다의 입맞춤,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잔. 이셋 중에 나는 무엇을 택할 사람인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신음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신음하시며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의 저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잔, 그 잔을 나도 받으며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